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 사순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2월 14일 제 수요일부터 해서 4월 1일 부활주일까지 우리 절기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부활주일, 매주일 저희들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만찰을 하고 합니다마는, 절기적으로 따져서 말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잘했나 잘못했나 하는 후회의 그 기간 동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기도의 생활을 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지금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 공부를 하면서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오늘 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강론할 때에 다시 예,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하는 그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부모에게 큰,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급을 우리가, 상급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태어난 그 인생 여정에 정해진 그 사실이 우리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먼저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에게 남자가 함께 잠을 자므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보상으로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다고 하면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적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7장 14절에도 또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어떤 분인가? 여기 나타나는 이야기 중 분은 전부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사람과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동등한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중죽성했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이셨지만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자신이 말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상급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났어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 받는 번제를 드려서 또는 속죄제를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서 불에 태워서 내 죄를 사해 줌으로 인해서 내 죄가 1년 동안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1년 된 아주 어린 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때 보라 세상의 죄임을 짊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을 대속해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지 말라 365가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라 하는 248가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죄를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지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4장 4절 5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 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뭐에서 사다, 뭐뭐로부터 자유함을 받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른 또 단어 하나에서는 뭐 구태여져 헬라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은 어떤 속죄금을 내놓고 재물을 내놓고 그냥 물질을 내놓고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은 모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금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헬라 말이 있습니다. 그 헬라 말 속에 성경에서 이 대가를 바로 없애기 위해서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있는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 아들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양으로 또는 소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 산에 가서 잡아서라도 드려야만이 죄가 속죄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로부터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피, 그의 죽음은 곧 율법의 노예 가운데 있는 또는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한 속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대수하기 위한 하나의 속죄금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장로들이. 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은 유전의 망령도 행하셔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그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속죄하다는 단어는 헬라 단어 이것은 바로 부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인데 그 부정관사는 어떤 거냐 단번에라고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부정하는 그런 관사 속에는요. 그래서 완전히 시행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 어린 양을 드리면 매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가 단번에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드릴 수 없이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고 하면 다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첫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시는 세례받지 아니하더라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담의 죄를 진 이래로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김으로 어김으로 그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제사제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화목제 등등을 통해서 다섯 가지 우리 레위기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 번 제물에 대한 제사 제도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대가로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주어서 내 죄 대신 이 동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머리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 죄를 여기에 전가시켜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잘 피로 흘리고 그런 번제 태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짐승과 비둘기 같은 것으로 제사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는 내주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요. 내가 마음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인쳐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이후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거거든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의식적으로 할 때에 그때 내 죄가 다 사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죽었기 때문에요. 나는 의롭다함을 인쳐주는 거는 그러한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죄를 졌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번 들림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나 죄를 지면은 살 길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을 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부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큰 복이거든요. 이 큰 복인데 이 복을 우리는 기억을 안 해. 이제 매일매일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루 중안에 24시간 중안에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전도자인 저 같은 예도 아침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그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 생각을 겨를이 없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은 어떠겠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자녀 여기에서 아들의 명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휘오세이안입니다. 세이안. 원래 아들 휘오스인데 휘오스. 휘오스. 발음은 우리 한국말로 발음은 힘드니까요. 뭐뭐 규정하다, 만들다. 헬라에서 양자를 삼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양자를 삼으면 모든 권한이 자녀와 똑같은 권한을 갖는답니다. 낳아준 만약에 양자를 삼는다. 우리 한국에도 그 법이 있지 않았어요. 큰 집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아들이 몇 났는데 제일 큰 아들은 큰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 아들로 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칙이거든요. 양자 삼음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집은 자기가 낳았지만 이건 내 아들이 아니야. 큰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생부는 상실을 하고 고난을 상실하고 새로 입양된 그 아버지는 고난을 갖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는 모든 고난, 상속의 고난, 모든 고난을 갖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고난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예수에게 준 고난을 우리에게 모두 다 동등하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거려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가졌거든요. 저희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양자 영광과 영광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세운 것이 뭡니까요? 율법을 모두 지키는 자에게는 젖과 꿀은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영광이 뭡니까? 긍정이 무슨 영생의 길이거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죄인의 몸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가 학교 다닐 때에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녀들은 경호원들이 데리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가 돈 뭐 사고 싶을 때는 경호원들이 돈 다 내주면 자기는 돈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는 돈이 깨끗한 사람이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맞아요. 왜? 부모들부터 해서 돈에 대한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돈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통령인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국가에서 나오지 모든 가는 곳마다 다 대주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염려하라 근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약적 범위는 범위 확대되고 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돼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돼요. 왜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영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연약하답니다. 뭐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예, 목사가 호랑이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절벽에 떨어졌답니다. 마침 그 절벽에 떨어졌는데 측렁쿨이 있어가지고 측렁쿨을 잡고 밑에서 덜렁덜렁 했대요. 그런데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밑에는 쭉 바다고인데. 그래서 겨우 이제 부르짖는 게 그 누가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또 살려고 하면 그 손을 놓아. 잡은 끈을 놓아. 잡은 끈을 놓으면 살지. 아니 있으면 난 떨어져 죽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나 구해주는 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떨어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손을 놓아야 되거든요. 손을 놓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그 속의 역사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해 이제 충만한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생명을 얻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 이를 위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주님은 오셨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요한복음의 요한사도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여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삶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길 다른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죽을 때에 이제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다 이제 허망한 거구나. 그러니까 원통한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먹을 건 먹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오늘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은 영원한 세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길을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눈을 감고요. 내가 만약에 요사이 눈에다가 지금 눈이 좀 뻑뻑해가지고 약을 넣고 가서 수술 받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내가 이 방에서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눈을 감고 화장실로 갔다 탁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그래 부쩍 뜨고 또 눈을 감고 또 돌아가야지 돌아가다 또 의자에 걸쳐서 탁 무릎 다치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길이 분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마리나에델에 살았는데 그분이 여기 사시다가 텍사스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텍사스로 이사 가셨습니까? 아니 LA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 그러니 내가 텍사스로 지진 안 나는 텍사스 딸 있는 데로 간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신지 압니까? 텍사스로 가셨어. 거기서 돌아가셨어.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고 간에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옛날에 안식교에 다니는 한 분이요. 성령이 쭉 만졌대요. 주일학교 선생인데요.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목사 보니까는 주일학교 선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 안 나오고 이 두 주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천국의 생활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얼마나 지금 정말 행복합니까? 아, 지금 교회 가서 가면 죄지 않겠어요? 그런지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거든요. 내가 천국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 온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 하는 일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로로 돼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묘 있다고 하는 것. 옛날에 600만이던가요. 독일의 그 가스로 죽은 곳에 거기서 살아나온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희망이 있었답니다. 희망. 매어 있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먹지 못해도 죽고 정말 활동 못해도 죽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자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와서 이렇게 내가 글을 쓸 수 있다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뭐냐면 자유를 찾은 후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거든. 여러분과 내가 매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요사이 그 이제 가까운 얘기를 한번 하죠. 지금 양로병원에 있는 우리 성승경 형제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서 애가 타요. 하루는 자기 관리 그러니까 와서 도와주던 분 그분이 와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 갔더니 저보고 또 뭘 먹고 싶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승 목사님 오늘 못 가겠는데요. 그래서 왜요? 허락을 안 해주는데 자기는 나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안에 간호 그 담당하시는 분이 허락을 안 해준대요. 어제도 나갔는데 오늘 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자유가 필요한데 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자유로운 것, 성도들이 자유로운 것은 우상에 매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시편 115편, 135편 등등에 우리 보면은 우상이 뭐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가 마치 살아서 나를 도와줄 사람처럼 내가 믿어가는 것이 그게 우상이야. 그런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사이는 물질만 있으면은요, 돈만 있으면 뭐 세상에 못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그거 벌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우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의 제사에 참석했고 귀신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게 바울은 그 우상에서 우리 모든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종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은 율법으로 완전히 이렇게 얽어맵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율법에 얽매어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은 법이거든요. 어느 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이 법이래요. 법.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조금 정한 것은 율법. 그 다음에 율법보다 위인 건 복음.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법이 있고 법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종교가 있고 종교, 법 위에 종교. 그런데 종교가 법에게 항상 가서 요청을 한대요. 법에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바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어찌 세상의 법에다가 술을 하고 그렇게 허락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급이 법인데 법에다가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 위에 종교, 종교 위에 진리, 진리 위에 섭리. 섭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진리,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밑에는 종교요. 종교는 마음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모든 거 있는데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 뭐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진리거든요. 내가 진리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위에 진리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찾고 있는 건데 율법의 종에서 종로를 사고 있다. 우리가 매어 있는 거,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한을 성도들에게 부여했는데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율법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에 대해서 또 해방시켜 준답니다. 이 세대를 품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에 대해서 해방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면 바로 죄예요. 어둠에 거하는 삶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을 부리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함께 공감을 느끼셨던 걸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시지만은 같이 제들과 등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힘들거릴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과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머리는 들어가면서도 내 마음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아, 들어가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인이 되어야죠. 또는 뭐에서 자유돼야 돼? 우상에서 자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내가 골프를 즐긴다고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골프를 즐긴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보다도 얘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얽매여 사는 거거든. 이 땅에 살면서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쫓겨서 사는 어리석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뭐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될까? 오늘 페이먼트를 어떻게 해야지? 이달에는 어떻게 해야지? 내달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산다 보면 정말 우리는 얽매여 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기도로 간구하세요.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풍성할 때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고통당할 때도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